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읽겠습니다. 강대성 위에 불 좀 잠깐 켜주십시오. 로마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죄 짓고 온 건 아닌데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 안 떨리시죠? 예, 여러분이라도 안 떨으셔야지. 예, 감사하죠. 어저께 저는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에 어떤 분과 함께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듣는 내내 옆에 계신 분도 야, 말씀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듣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쉽게 듣고 또 쉽게 접하는 반면에 과연 말씀을 전하시는 또 목사님의 마음과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건 뭐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고 또 자로 잴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또 신앙에 많은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혼란 속에 있을 때도 많고요. 갈등 속에 젖을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수양에 왔어. 또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면 그 인생을 바꾸고 또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사회도 바뀌고 한 나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임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여기에 섰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의미가 정말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믿음은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어쩌면 회개와 믿음은 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목사님은 자주 이제 그래서 19살 때 이야기를 저들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것 말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종들이 많이 들려주시니까 좀 오늘은 좀 쓴소리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죠? 예, 늘 단 것만 먹으니까 충치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는데 오늘 좀 쓴나물을 함께 먹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동안 많은 은혜도 입었겠지만 은혜도 좀 내려놓고 또 여러분 구원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신 그 의도 한번 벗어나보고 또 지금까지 참 많은 신앙 안에 수준도 많이 높여놓았을 텐데 그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이야기를 좀 마음에서 듣고 우리도 함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해남에 첫 사역지를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진도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다시 했습니다. 원래 가 건물처럼 조립식이 돼 있었는데 그 건물이 좋지 않아서 바로 옆에 이제 빈 땅에다가 예배당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조립식이었기 때문에 무게가 별로 없는데 이제 벽돌로 세멘트로 이제 건물을 지으니까 꽤 무게가 이제 하중이 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이 터가 한 3분의 2는 이제 다져진 땅이고요. 이 건물은 이제 구조가 이제 평수가 있으니까 그 좀 늘렸는데 늘린 부분에는 기존에 다져진 땅이 아니고 땅을 퍼다가 이렇게 복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르지요. 이제 땅이 무른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세멘트를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벽돌을 쌓고 건물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제 사택을 어디 얹혔냐면 그 무른 땅에다가 사택을 앉힌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방바닥에 자꾸 뭐가 굴러다니더래요. 공도 놓으면 굴러가고 우유병도 놓으면 굴러가고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야, 왜 자꾸 이게 굴러다니냐 하고 이제 방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다져진 땅에는 그대로 견디고 있는데 새로 복토를 한 그곳에는 이제 땅이 무르니까 자꾸 치마가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이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팠습니다. 땅을 파고 그걸 다시 이제 들어 올려서 거기다가 돌을 넣고 세멘트를 넣고 그래서 이제 그 기초를 다시 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건물이 안녕하신데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예배당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그런 동일한 이제 일들을 신앙 안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정말 위험하고 회개 없는 믿음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점차 길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겁니다. 참 위험하고 또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이런 귀한 복음을 생명을 전해준 교회를 향해서 또 돌을 던지고 대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좀 딱딱하죠? 예, 오늘 저 뭐야 쓴나물 먹기로 했잖아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분 신의 입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재미없는 말도 그 입에서만 나오면 재미있고요. 저는 또 이게 은사가 또 반대예요. 제가 한때는 막 야 나도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제일 재밌는 이야기를 강대상에 해보니까 그날 예배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쉽습니까? 딱딱하게 더 딱딱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이 쉽습니까? 여긴 박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4차 때 오시면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쉽습니까? 그냥 이 어렵게 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철이 좀 늦게 들어가지고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만 보내야 될 게 아니고 영어도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무작대기로 외워 제키고 막 문장 외우고 이런 거 말고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좀 배우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많이 찾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딱 잡았어요. 야,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딱 잡았는데 그 방법대로 영어를 좀 해보니까 영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그 강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영어를 쓰는 나라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또 언어도 다양한데 그중에 왜 이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언어 중에 왜 영어를 세계 공통어로 선택했을까요? 답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요? 쉬워서. 가장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세계 공통어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쉬운 영어를 가장 어렵게 구사하는 이제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공부법이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어렵게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플 시험 뭐 이런 거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문법 제일 영어를 잘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다가 미국 학생들이 문법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대한민국 학생한테 문법을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구사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렵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구원 받고 나서 야, 세상에 구원이 이렇게 쉬웠구나. 이런 구원을 몰라서 야, 지금까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했구나 싶으니까 그날부터 달려나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누가 전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시니까 시작이 쉬우면 나중도 쉽겠죠?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누구나 다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면 영어 공부 20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처럼 신앙도 정말 그 구조를 모르면 신앙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들 한 두 분 계시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제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시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아비가 먹었죠? 근데 시기는 누가 하셔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속담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래 살아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 얘기를 들어도 맞아. 그래. 그걸 의심하거나 야 이건 잘못된 소리잖아. 이런 소리가 어딨어 하고 마음에서 밀어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품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었던 속담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은 어려운 거야. 신앙은 어려운 거야.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걸 밀어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쵸? 여러분이 이제 아주 쉽게 한번 이 단어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신앙. 한자어죠? 신은 무슨 신자예요? 무슨 신자라고요? 유일 신자예요? 아, 믿을 신자예요? 자, 다른 의미로 보면 신을 앙자는 악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신을 악망하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바라봅니까? 내게 길이 없을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쳐다보기 어려워요?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넘어서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어떨 때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국에 가야 되겠는데 미국에 갈 여비가 10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알고 아이 목사님 미국 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제가 여비가 없습니다. 아, 그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비를 준비했고 티켓을 준비했는데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내 짐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분에게 다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내게 1%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내게 1%도 없어도 괜찮고 저분에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분은 날까요? 그분일까요? 그분이 되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내게 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내게 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상태는 쉬운 거예요. 자, 은혜. 우리가 자주 쓰는 은혜 단어 있죠? 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을 때 내게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내게는 아무런 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긍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단어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신앙 안에는 결코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일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우리는 쉬고 좋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안 되죠. 그간에 저는 동해에 살고 있는데 서울 분들이 자꾸 이제 시골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제가 동해에 이렇게 한 3년을 있었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면 그 황사 또 뭐죠? 그 미세먼지 항상 이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날씨에 보면 나오는데 그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유일하게 없는 도가 바로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도 태백산맥 넘어 거기에 이제 있는 도시가 여기 강릉, 그 다음에 속초, 그 다음에 동해, 삼척 여기예요. 유심히 안 보셔도 되는데 한번 오늘부터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색깔로 이쪽은 노랗고 이쪽은 파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사셔야 좋겠습니까? 여기 서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얼굴 봐도 때깔이 금방 표시 나요. 네? 그 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공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강남께 헐빈할지도 몰라요. 다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그리고 날씨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지금 지난 한파 때 이쪽 날씨가 영하 8도였어요. 근데 요 태백산막 바로 넘어서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였어요. 전국 날씨가 한파로 꽁꽁 이제 얼었을 때 여기는 영하 8도였어요. 따뜻하죠? 예. 그래서 이쪽에는 무화과도 잘 돼요. 동해는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데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와요. 근데 이제 저 예배당 앞에도 건물이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한 분이 거기에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 오셔가지고 8층에서 이제 우리 정면 예배당을 이렇게 딱 보이는 곳인데 입주해가지고 이제 그 창문으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오셨어요. 나는 처음 보고 얼굴이 보니까 좀 낯이 익어서 서울에 와서 오신 어떤 형제, 자매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얼른 이제 가시길래 인사도 못하고 가셨는데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인사 안고 그냥 바로 가셨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앞에 큰 예배당에 가셨다 가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장로교 교인인데 모태신앙인데 이제 저에게 오셨던 거예요. 두 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다니던 그 장로교 그 앞에 이제 장로교라서 동해에서 제일 큰 장로교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왜 온 지 압니까? 왜 왔습니까?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서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 왔는데 또 놀라운 것은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안 계실 때 혹시 주변에 또 하고 돌아와서 사실은요, 장로교 갔었는데 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제가 아, 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일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려니까 별것 가지고도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시니까 그동안 막 한이 다 풀리는 거예요. 막 입이 열려가지고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누구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거기 예배당 이쁘고 우리 막 성도들은 막 식구 같고 밥은 막 제일 맛있고 전도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그것만 해요. 그냥 교회가 예쁘고 맛있고 목사님 잘생겼고 그러면서 아이고 없어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막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분이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이제 여기서 살란다 가고 이제 그분도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은 더 좀 특이하신 분인데 이분은 천주교에 오래 다니시다가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제 잘했죠? 천주교 다니시다가 하나님은 없다. 마음이 이렇게 선을 딱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심취했냐면 철학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서적을 그렇게 많이 보신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을 만나면 3시간 이야기하셔요. 당신이. 저는 한 10분 이야기해요. 진짜 막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그냥 뭐 이야기하기가 두려워요. 뭐만 꺼내면 그냥 그 다음부터 쭉 나오니까.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셨는데 2시간 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막 잠깐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철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전 천주교 다니다가 신이 없다 했는데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에 빠지면서 이분이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심취되어 있는데 철학인들이 이제 자주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철학책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철학서적에 이제 빠져있는데 성경 구절이 자주 나오니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야, 성경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려오자마자 이제 우리 자매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났는데 원래 우리 부친님하고 모친님이 전세를 살았던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시고 그분이 살려고 아예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매님하고 연결됐는데 이분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그건 누가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저절로 막 오신 거예요. 저절로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싶은 뉘앙스를 자꾸 풍기시길래 제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막 알싸 좋다 하고 막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신은 없고, 그죠? 신은 없고 성경은 궁금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도 마음에 늘 부딪혀지니까 하루는 아, 성격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한 네 번인가 했는데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너무 잘된 거죠. 그래가지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분은 마음이 좀 깨끗해요. 하나님도 없지만 티도 없어. 깨끗해 마음이 그냥. 야,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참 잘 됐는데 이분께서 이제 말씀이 마음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1차 때 저녁으로 두 번 오셨어요. 저녁으로 두 번 오셨는데 그때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이분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분은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분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시. 아침부터 저녁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여튼 외모로 볼 때는 흠이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자기에 대한 신뢰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속에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이분은 마음이 너무 높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막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선하게 살자 그거 아닙니까? 첫날에 제가 아주머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잘하는 거지만 신앙은 누가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분이 말씀이 이제 그분의 마음을 하나씩 낮춰주시니까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자, 이 3절을 보면 1절, 2절, 3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신앙의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선민사상 아주 투철하고요. 유일신 하나님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유별난 족속입니다.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자, 성경 이제 둘로 나누는데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고 로마 3장에 말씀하시는 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그러면 유익한 게 뭐냐, 이방인과 다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이게 말씀이죠? 대답을 해야지. 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어찌하리요?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이야기는, 자, 그 뭐 어떤 사람이 하니까 좀 복잡한데, 이제 내가 유대인이라고 쳐봐요. 유대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그 미쁘심, 그 약속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폐해지겠느냐?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안 폐해진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했는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그 미쁘심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되어지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이시 살아야 돼, 없이 살아야 돼? 대답이 헷갈리죠? 네.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 없이 살으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안 가도 그냥 대답해봐요. 나중에 이해 가니까. 알겠어요? 야, 그냥 믿음 없이 삽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폐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으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또 돌 던질라, 누가. 던지더라도 나중에 던지십시오. 자, 그 다음 더 가서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런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랬으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불의하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면, 자, 낮에도 별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이 낮에 있지만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린 거죠. 그러나 주변이 어두울수록 빛은 환하게 빛을 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빛이 밝게 빛나려면 여러분이 주변이라면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불의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꾸 더 심란해지죠? 믿음으로 살지도 말아야 되고 불의하게 살아야 되고. 자, 한 번 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풍성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이 어디냐면 4절에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자, 여기에서 다, 이 다는 영어로는 all이죠? all.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람은 언제나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거짓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거짓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이 살아야 정상이에요.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뒤에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저도 구원받을 때 이 부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하니까 그러면 막 죄져도 괜찮겠네? 막 살아도 괜찮겠네? 그 생각이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어. 그 생각이 너무 합당하니까 이제 복음을 마음에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 다 사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자, 여기 말씀도 그런다는 거죠. 야, 믿음 없이 살 때, 또 우리가 불의로 살 때, 우리가 거짓말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어. 야, 그럼 뭐 막 죄 지어도 되겠네?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제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셨고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거짓되게 사는 게 당연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이런 3장에 이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불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돌린 거예요. 자, 더 넘어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그들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니까 그 은혜를 이방인의 시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가서 자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 그 다음에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이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그 은혜를 넘겼는데 자, 이 표현을 좀 걸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방인 여러분이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밖에 사람이고 또 2장 이 초반부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가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자, 그 모습이 이방인의 실제 모습이에요.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는데. 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고 불순종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인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그냥 죽은 자였다. 그냥 죽어서 냄새나 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 그게 이방인이다. 그렇죠?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 옆에는 관심도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둘이가 친구예요. 내가 내 아들을 먹이려고 정말 귀한 산삼을제 한 1,0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온 겁니다. 또 목사가 또 1,000만 원짜리 산삼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산삼을 요만한 거 하나 사온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산삼을 사왔다. 이게 1,000만 원짜리야. 아,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먹이려고 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애 타요, 안 타요? 애가 타겠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1,000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산삼을 사왔는데 안 먹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시기나게 하려고 옆에 관심도 없는 아이를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라. 예. 너 이거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 건데 너무 귀한 산삼이야. 이야. 근데 이거 있잖아. 너를 줄게. 아, 해봐. 그랬더니 얘가 막 입을 제비처럼 쫙 벌리네요. 안 벌려야 되는데. 예? 얘가 입을 벌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시기 나게 하려고. 그러면 혹시나 얘가 받아 먹을까 봐. 아, 해봐. 아, 하고 입을 막 늘라겠는데 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해봐. 자, 씹어. 크, 막 손. 원래 한 뿌리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꼭 잡고 실뿌리만 탁 남기고 막 먹어. 얘가 막 먹는 거야. 이야,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더 주세요. 안 되는데 얘는 지금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래, 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또 벼물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시기가 그렇게 하면 먹죠? 예, 밥도 안 먹는 아이 막 옆에 먹이면 막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도 없는데 너 아 해 하고 입을 벌려서 먹이는 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시기를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얘는 누구예요? 예? 얘는 누구고? 여러분이고. 얘는 누구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쪽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볼 때 관심이 없는 버려진 아이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저는 구원으로 다 때웠어요.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난 이렇고 저렇고 나중에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저는 이쪽이었어.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거야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긍휼이 어디에게 와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긍휼이 누구에게 흐르냐는 거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했을 때 은혜를 입었다면 그게 긍휼이에요? 대가예요? 그건 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적자요, 거스리는 자요, 정말 죄에 끌린 자요,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는 자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게 긍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이제 밥 먹을 때 됐잖아.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긍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유대인의 죄가 뭐느냐? 유대인의 죄는 믿지 않고 거스리고 또 뭐예요? 의롭지 않고. 그게 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했단 말입니다. 너무 잘했어. 그게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찾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정말 죄악에 속해서 죄악에 뒹굴고 있던 여러분에게 값없이 긍휼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었으면 누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뭐였습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의는 뭐죠? 그게 가짜란 말이죠. 전 한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짓 선자에 대한 이야기였어.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그때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기까지는 전 잘 몰랐어요. 야, 그렇구나. 거짓 선자를 주의해야지. 그런데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나쁜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제 나쁜 나무에 해당하는 건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 주위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는 속성이 있습니다. 감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나요? 밤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죠? 잘 압니까? 그러면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구원 받기 전에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생겼습니까? 어쨌든 어때? 똑같지 뭐.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도 정말 쉽게 구원을 받았는데 단번에 구원받았죠. 그런데 반면에 제게 나쁜 짓도 있지만 선한 짓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죠? 예,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땐 선한 열매였는데 그 말씀에서 나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봤어요. 겉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나이가 참 오래됐는데요. 지난날 내가 이 말씀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열매를 맺은 적이 있는가 보니까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나쁜 나무니까. 맞습니까? 저는 이제 옳고 구름에 잡혀가지고 그런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선하냐 악하냐 했나 안 했나 막 그런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쁜 나무가 되니까 좋은 뭐 했나 안 했나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한 적 없어요. 근데 내가 나쁜 나무 입장에서 보니까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을 한 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도둑질을 안 했지만 도둑질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간음을 안 했지만 간음을 한 사람이고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죄악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내가 나쁜 나무라면 했나 안 했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잣대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54이네요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겠죠? 예. 살아야 되겠죠? 목사님 150살 사시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내가 나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게 내 모습이죠. 그 말씀에 서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는 이 로마서 11장에 읽으면서 그럼 앞으로 내가 나쁘게 살아야 되겠다. 저건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나쁜 나무라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쁜 나무라면. 다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뿐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중간도 하나님이, 끝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긍휼을 입을 자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은혜를 입으면 또 세우고 믿음을 가지면 또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근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또 저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흐르게 되길 바라고 정말 자신을 쌓아오고 높여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비워져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손에 부탁을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